우리는 지난 1월 1일 신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 것인가, 그 비결이 바로 시편 1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말씀이 채워져 있는 삶이야말로 어떤 위기가 와도 그것을 넘어서는 삶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큐티를 통해서 큐티 본문 중에서 지난 화요일 1월 3일 날 큐티 본문 중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우리 다 같이 큐티하고 또 쉬운 성경으로 읽자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큐티의 본문 중에 하나인 야고보서 2장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입니다. 오늘 2장 8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2장 8절에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지금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율법 중에서 최고의 법이다. 가장 귀한 가치와 가장 우선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법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의 연배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방앗간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명절이 되면 그냥 떡집에서 떡 가져오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빻고 그리고 떡을 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했던 시절이었죠. 저도 어릴 시절에 참 신기했습니다. 방앗간에 저의 놀이터였는데 가게 되면은 어머니가 어제 저녁에 쌀을 물에 불려놓았다가 그때는 길도 그랬고 차량편도 여의치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머리에 이고 그런 걸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기억이 나시나요? 어머니들이 머리에 많이 이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방앗간에 가면 신기한 것이 벌써 새벽부터 와서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는데 방앗간에선 사람이 줄을 서지 않고 그릇이 줄을 섭니다. 이렇게 쫙 그릇이 줄을 섭니다. 그때 여러분 큰 플라스틱 고무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그 주황빛의 그 그릇을 그 당시에 우리는 다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일본 말을 일상 속에 자주 쓰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쌀을, 불린 쌀을 가지고 가서 있으면 어머니는 그 시간 동안에 또 다른 일을 하러 가시고 저는 방앗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 집에 떡을 해서 저 집으로 줄 수도 있고 또 줄이 바뀌기도 하니까 저는 앉아서 감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억나십니까? 그 방앗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손에 꼭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씩 들고 있다가 이 방앗간 기계에다가 쌀을 탁 얹어서 탕탕 치고 거기 방앗간 기계도 탕탕 치고 그러면 쌀이 그 안에 다 부어지죠. 그러면은 기어를 딱 맞춰서 탁 끼우면은 이게 윙 하고 이게 방앗간이 돌아갑니다. 기계가. 그러면 그 쏟아부은 쌀이 막 갈려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참 신기하잖아요. 어릴 때 가루가 탁 내려오면 한 번 더 해서 아주 곱게 쌀가루를 냅니다. 그리고 그 쌀가루에 어떻게 해요? 소금도 넣고 간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설탕이 귀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일본 말이네요. 사카리를 타가지고 단맛을 낸다고 거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그래서 김이 막 무럭무럭무럭 나는 거기에다가 찝니다. 쌀을 이렇게 퍽 찌고 나면 그 쌀이 쪄지면 그걸 가지고 찐 거를 어떻게 해요? 예, 떡 뽑는 기계에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예. 지금 젊은 분들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떡 기계에 넣으면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어린 시절인데 얼마나 신기한지 그게 막 기계에서 구구구구구 하면 그 찜을 쪄서 들어간 그 쌀 기계에서 하얀색 가래떡이 쫙 나오는데 두 줄로 언제나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떡집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가위 들고 있다가 밑에 큰 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일정한 크기로 가위로 탁탁 잘라가지고 물에 탁탁탁탁 담는 거예요. 지금 다 추억의 눈으로 이렇게 젖어 있는 분들은 50대 이상 다 해서 그거 딱 드러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색 가래떡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재미로 그 방앗간에 그렇게 기다리느냐, 다 나오고 마지막에 떡 꽁다리가 조금 나오면 또 아저씨가 눈치 있게 그걸 잘라가지고 수고했다 하고 줘요. 저는 수고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저는 또 옆에서 떡 얻어먹는 재미에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방앗간 옆에 뭐가 있었냐면 참기름집이 있었거든요. 이야, 얼마나 고소한지. 그냥 시장 골목에 들어가면 온 동네가 그 참기름 냄새로 가득 찰 정도로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제품으로 딱 돼가지고 마트에 그냥 나오는 제품이 아니고 직접 참깨를 들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참깨를 맡기면 거기서 큰 그릇에 해서 볶습니다. 참깨를 옛날에는 막 주걸 가지고 돌렸고요. 좀 더 발전하니까 이제 휙 돌아가는 기계로 이걸 막 볶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깨가 다 볶이면 어떻게 해요? 압축기에다가 그 참깨를 다 볶은 참깨를 넣습니다. 그리고 압축기가 쫙 압축을 해가요.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그때는 참기름병이 따로 없었어요. 모두 소주병이 다 참기름병이에요. 그걸 그 밑에 두면 노란 참기름이 쫙 거기에 담겨지는데요. 너무 신기해요. 어릴 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참기름을 볶아서 이게 압축을 하는데 기름이 쫙 빠져서 여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름이 딱 차면 다른 병을 하고요. 그 병을 마개를 닦기 전에 그 아저씨가 꼭 제가 와 있으면 냄새 맡아봐라 하고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렇게 냄새 맡으면 얼마나 고소한지, 그때는 고소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대요. 고소해요. 너무너무. 진짜 요즘 뭐 진짜 참기름 현장에서 바로 짜서 주는 그 참기름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최고의 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법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야고보서가 할 때에 그 의미의 맥락이 뭐냐, 어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구약의 이 율법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율법의 가르침이 이렇게 많은데 이 가르침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대답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다. 이것이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모든 구약의 가르침의 요약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제가 지금 왜 앞에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참기름 한 숟가락 먹으면 수백 개의 참깨를 먹는 거예요. 그 많은 참깨들을 볶아서 쫙 압축했을 때 그 많은 참깨가 한 병 안에 기름이 다 짜져서 우리는 그 참기름 한 병 들고 오는 거예요. 짜고 난 찌꺼기는 버리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죠. 수천 구절이 넘는 이 말씀들을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의 모든 성경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 요약된다는 거예요. 또 이거 들으시고 목사님 감사해요. 이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네요. 목사님이 핵심을 다 추려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제를 핵심을 알았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아주 깊은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로만 이야기한다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 귀한 사랑의 법을 깨트리고 부숴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 이 귀한 사랑을 깨트려버리는 아주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사람의 피부색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 사람이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 사람의 지역이 어디든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차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차등하여 구분하여 무시하고 멸시하고 냉대하거나 더욱더 귀하게 존대하는, 다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우기도 하고 또 한글을 알아야 좀 더 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 교실에도 참여해요. 저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가르치는 한글 교실에 좋은 교재가 나오기 전에 초기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이러는 교재들을 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재들을 보다가 아주 기초 앞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요, 맛있어요,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한국어 이야기들이 있다가 이 뒤로 넘어가니까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때리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한글 교재에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엄청 때린다는 거예요. 뭐 일을 그따위로 하냐? 너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어? 이제 이 정도 되면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뭐 하는 거야? 막 때리는 거예요. 그 한글 교재 그 다음에 이렇게 되세요. 욕하지 마세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주 노동자들에게 이거를 가르칠까요? 이 사람들이 선생님들에게 와서 자기들이 겪었던 어려운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이건 한국말로 어떻게 하냐고,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걸 한국말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글 교실에서 그 교재에 들어갔어요. 강하고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 힘이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나라에서 온 사람,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2등 시민도 아니고 3등 시민처럼 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과 말을 참 많이 했어요. 한국 사회는 이미 빈부가 계급이 되고 신분이 되는 사회적 풍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는 집이 어디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타는 차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입는 옷이 어떤 명품 브랜드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구두가 어떻고 가방이 어떻고 옷이 어떻고, 그러면서 사람을 달리 보고 다니는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너무 자연스러운 풍조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봤죠. 서민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고급 아파트를 지나간다고 고급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서 입주민 회의를 해서 결정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울타리를 쳐서 애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애들이 아파트에 못 들어오게 펜스를 쳐버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통과하면 5분이면 갈 수 있는데 이걸 돌아서 15분, 20분을 해야 학교를 가도록 다 막아버렸어요. 이유는 뭐냐? 가난한 애들이 아파트 단지에 돌아다니면 아파트 값 떨어진다. 이게 이유였어요. 60대 경비원에게 30대 입주민이 쌍욕을 하고 폭행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때리고 막 욕설을 하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주차된 차 빨리 늦게 빼왔다고. 어느 회사에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멀쩡한 구내식당이 있는데도 창고에서 점심을 먹게 했다고 그러죠. 뉴스에 났죠. 왜 그러냐 하니까 다른 직원들은 다 구내식당에 와서 밥을 먹지만 청소하는 분들이 구내식당에 들어오는 것은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 그게 이유였대요. 여러분, 갑질이라고 하는 특정한 행태가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경계선이 너무나 높아지고 견고해지고 있다 보니 이제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워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뭐 그런 거죠, 사회라는 게.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차별화에 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너무나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조차도 이제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드라마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온도계라고 할 수 있죠. 최근 수년 동안 한국 드라마가 한국뿐만 아니라 OTT 시장을 통해서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드라마에서 기독교를 표현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드라마만 몇 개만 이야기를 해도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벌집 막내 아들 더 글로리 등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드라마가 대부분 기독교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독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기득권을 가진 부유하고 위선적인 가해자 집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 드라마가 아니고요. 나오는 드라마마다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놀랄 정도로. 목사인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갖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악의적인 설정이다, 기분이 나쁘다, 지나치게 편향적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쁜 말을 했다면 못된 의도를 가진 공격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성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교회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차별을 양산하는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 얼굴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른다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서 하기 전 야고보서 2장 1절과 7절에서 꽤 많은 내용을 이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시대가 2000년 전이거든요. 야고보서 기록할 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 시대처럼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분위기도 좋고 좋은 향기도 나고 아주 좋은 이미지의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막 아주 부유하게 들어와요. 그 사람을 안내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또 한 사람은 너무나 행색이 초라하고 남루하고 냄새가 나고 몸이 불편하고 뭐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교회 안에서 다르다면 교회는 최고의 법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생각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겉의 모습이나 외모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 거의 3초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이 끝난대요. 안녕하세요 1초, 2초, 3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빨리 판단하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그 존재를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 병들었든지, 심지어 귀신이 들렸든지, 아니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일지라도 시대의 통념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치유되고 회복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 형상이 깨어져 있는 걸 안타까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치유, 회복, 사랑, 함께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라고, 그분의 정신을 따르겠다고, 그분의 삶을 따르겠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어떠한 차별도 없이 작은 자들과 연약한 자들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차별이 사라진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월드컵에서 역전골을 넣었던 황희찬 선수 때문에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모든 국민이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뛰는 동안에 그들의 모든 활동과 움직임이 다 측정되고 기록으로 남는 장치를 입고 뛴다는 사실을 황희찬 선수가 다 보여줬어요. 아, 저게 바로 기록 장치구나. 이 선수가 왼쪽에서 뛰었는지 오른쪽에 뛰었는지 센터 중앙에서 뛰었는지 어떤 스피드와 속도로 뛰었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뛰었는지 수많은 데이터가 경기 후에 다 집계됩니다. 모든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그라운드에서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행동을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로 하라.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건 너의 자유인데, 네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네 인생에서 네가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마트에 갔어요. 카트를 가져와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담아서 살 때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막 넣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이번 주간에 먹을 거, 냉장고에 보관할 거, 어떨 거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씩 하나씩 물건 담아요. 그리고 다 담은 다음에 마지막 계산대 앞에 가서 반드시 계산해야 돼요. 이거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고 자유롭게 나오시는 분들은 딴 데로 가십니다. 이거 반드시 계산대에서 계산해서 나와야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인생의 카트기에 담기듯이 다 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마무리될 때 하늘의 계산대 앞에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계산 다 합니다. 하나씩 딱 찍을 때마다 삑삑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그 말 해놓고 그 행동 해놓고 안 했다라고 우리는 망각을 하니까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이 증거자료 바로 나옵니다. 플레이 나옵니다. 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계산 방법이 세상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 계산대에 계산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앞을 보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늘 계산대에 계산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긍휼을 베푼 자와 긍휼을 베푸지 않은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말과 우리가 했던 행동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고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신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그 계산대를 하나님의 긍휼로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나가려고 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었구나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잠깐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너스가 있네요. 받아가셔야죠. 에? 지금 들어가는 것만 해도 너무 감격인데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월 8일 어떤 성도에게 주차 양보하셨네요. 긍휼 보너스 500포인트. 아이고 저런. 네, 서로 나가다가 끝내 고집을 부려서 먼저 나가셨네요. 마이너스 300포인트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 계산대에서 계산을 할 때 계산원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우 오늘 많이 사셨네요. 30만 원 나왔습니다. 30만 원이나요? 잠깐만요. 무슨 할인 쿠폰이나 뭐 있으세요? 네. 아, 요거 할인 쿠폰이고요. 요거 상품권이고요. 뭐 쫙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아놨던 게 다 나왔어요. 다 찍어보니까 오 30만 원 충분히 됐어요. 그냥 가셔도 됩니다. 계산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물건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생각해요? 공짜로 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다 적립되어 있었죠. 다 모여 있었죠. 상품권, 할인 쿠폰 뭐 다 모아놓은 거. 제가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서 목사님 천국에 와보니까 목사님 그때 설교하신 거 아니네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방법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하나님의 계산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하늘나라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미 놀라운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이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이 사랑의 출발점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살면 네가 긍휼의 삶을 살면 내가 너를 계산할 때에 바로 그 법칙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계산으로 긍휼이 풍성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더 많은 풍성함으로 그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에게 이미 긍휼을 받은 우리가 긍휼로 사랑으로 대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억된 바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은혜로 대하여 주신다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말씀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 해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긍휼이 넘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악함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판단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평가의 시대입니다. 모든 성취와 고가가 다 하나하나 평가되고 그것에 따라서 철저하게 계산되고 기브 앤 테이크, 준 만큼 받아지게 되고 철저하게 판단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권리가 침해되면 참을 수 없고 소송을 해서라도 끝까지 내 권리를 쟁취하고 찾아야만 하는 이 무서운 시대 속에서 긍휼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긍휼을 베풀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에 긍휼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긍휼이 퍼져나가면서 결국 내가 사는 삶이 긍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대상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데서 출발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긍휼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긍휼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돼요. 이게. 목사님 까딱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가려 그러다 갑자기 남편을 긍휼히 열이 확! 그 인간은 그냥 긍휼은 무슨 긍휼이에요. 맨날 하는 게 그냥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제가 참고 삽니다. 제가 참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또 뭐 마시다가 하나 흘리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냥 집집마다 많이 보시는 풍경입니까?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 가정은요 계속 갈등입니다. 갈등. 남편이 아내를 긍휼의 눈길로 못 보면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밖에 안 돼? 왜 하는 게 이것도 몰라? 계속 무시와 경멸과 상처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긍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것마다 정말 신기하다 다 말아먹네. 그것도 능력이다 야.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 언제나 판단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기다려줌이 없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나를 안 닮고 엄마를 닮았냐? 막 이래. 너는 왜 나를 안 닮고 아빠를 닮았냐? 내가 너를 보면 막 속에 천불이 난다. 어우, 우리 집은 히터 틀 필요 없어. 그냥 열이 팡팡 나.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자녀를 계속 압박하게 되는 거지. 오늘 이 시대가 긍휼을 잃어버린 시대 아닙니까? 멀리 바라볼 거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긍휼의 눈길로 볼 수 있는 시작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2023년 새해에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네, 옆집 아저씨 보면서 은혜 받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옆집 아줌마 보면서 저분 참 믿음 좋아, 정말 교회 잘 다녀, 그런 거 별로 은혜 안 돼요. 내 남편을 보는 눈이 바뀌면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 아내를 보는 눈이 바뀌면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 자녀를 보는 눈이 바뀌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긍휼의 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점은 뭐냐? 자기 자신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거든. 정말 긍휼히 보시거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너무 몰아붙여 왔기 때문에 너무나 달려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왔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긍휼을 갖지 못해요. 계속 자책하고 계속 스스로를 너무 판단하고 자기를 스스로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그 기준을 옆 사람에게도 들이대기 때문에 옆 사람들까지 다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 하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품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긍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긍휼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그 존재가 변화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의 긍휼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은총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도 기다려주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참지 못하는 조급함과 성급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두 번째 해에, 두 번째 주일, 우리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의롭다 인정함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남편, 자녀들, 부모님, 그리고 직장의 동료, 함께하는 친구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제 마음에 가득 차고 제 삶에 가득 찰 때에 이 긍휼의 삶이 확장되어지면서 삶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은혜가 내 일상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사랑은 바보 같고 사랑은 내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늘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죽음과 죄의 어둠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으며 오히려 사랑은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빛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생을 사랑을 훈련해왔고 사랑을 연습해왔고 사랑을 배워왔지만 아직도 신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담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잠잠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긍휼의 눈길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행동을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심정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의 심판을 받는다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